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한테 다가왔는지는 사실 감을 좀 못 찾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능이라는 걸 소중히 여겨서 해왔는데 이제는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근본적인 고민. 그러면 AI가 우리를 놔둘 것이냐.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AI로 만드는 게임들, AI로 활용한 것들도 많이 발전해 나갈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AI 영화제에는 출품작이 1000편이나 왔어요.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스토리예요.
AI는 아무리 우리가 너 그 답을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봐도 AI에게 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게임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우리는 잘 만드는 지역이고.
제가 요즘에 역사와 밀리터리에 관련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게임 방송을 데뷔로 시작해서 게임하면서 화냈던 남자였는데 오늘은 한번 본업으로 돌아오는 모드를 가지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변하는 시대에 게임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게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미래의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진 작가님 그리고 김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가볍게 좋은 얘기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나온 거 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의 뇌가 평균적으로 몇 살이 어리다. 근데 그냥 게임 말고 전략 게임 종류를 하면 뇌가 어려진다.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게임을 실제로 연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게임할 때 뇌의 변화, 게임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이후의 일들에 대한 연구물들을 보게 되죠.
네.
게임하면 더 젊어진다. 사실은 이제 좀 기사니까 조금 더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약간 단순화한 표현을 쓰셨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게임할 때 fMRI로 뇌를 촬영해서 찍어보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실제로 뇌는 중노동하고 있다. 게임할 때 뇌는 일하고 있고요. 사실은 일 안 하는 뇌는 도박이에요. 인지심리학자들을 비롯한 뭐 뇌과학 관련된 연구자들은 게임과 도박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완전히 구분하고요. 그래서 게임하면 뭐 치매 예방된다.
네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고스톱 치면 치매 예방되냐?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치매 걸린 고스톱 잘 치는 노인이 된다.
한마디로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공부시키려고 야, 수학 문제를 한 시간을 풀면 IQ가 1 오른대. 뭐 이런 말 했던 것처럼 뇌가 막 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뇌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상정이네요. 그냥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네요.
그렇죠. 뭐 개별 세포인 뉴런, 그 다음에 뉴런들 간의 연결인 시냅스 모두 다 기존에 쓰던 것들 많이 유지되고 새로운 연결도 많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말씀하셨죠. 좋은 전제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복잡한 게임.
네네네.
어려운 게임. 네, 이런 거. 몰입의 경험까지 주는.
그렇죠. 게임. 퍼즐을 맞춘다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게임들을 보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요즘에 뭐 26년,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AI 는 뭐 모든 일의 공통 주제가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한테 다가왔는지는 사실 감을 좀 못 찾겠어요.
속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변화를 문명 전환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시대의 보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2025년도의 시대의 보는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이번에는 생산 과정의 어떤 협력의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지능이라는 걸 소중히 여겨서 해왔는데 인간 지능이었는데 이제는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에게 어떤 거를 부탁하고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도모하는 일들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시면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 내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누구네 집? 하면 몇 번에 몇 번? 요즘 휴대폰 탄생하고 스마트폰 탄생하고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 아예 없잖아요. AI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댄다라는 표현도 저는 약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느 부분은 그렇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에서 수많은 기술 발전과 괴를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조판을 하는 거래요. 식자공이라는 분들이 네네네. 글씨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든 다음에 이걸 찍어내는 윤전기에 돌려서 넣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이었지만 지금 기계가 하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에는 지적노동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여지껏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기계에게 넘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뇌를 움직이는 것들을 넘기기 시작하는
정확히 지적노동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범위가 광범위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유통혁명이다. 그러면 이제 물류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유통업은 받쳐들게 지어있는데 지금은 거의 전 산업에서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동화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청할까
네.
이런 고리를 다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도움을 청하는 부분이 지금까지였잖아요.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가 어떤 걸 입력값을 넣어주면 뱉어내는. 지금의 AI는 더 발전하고 있죠.
지금의 에이전틱 시스템이 아마 올해부터 시작될 텐데요. 일정한 양의 일들을 아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 김 박사님,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모든 걸 다 기계가 해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자동의자 타고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화면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씻겨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만해져 있는 우주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거든요. AI가 발전하면 사람은 퇴보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송기령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새로 할 것인가 무엇을 이제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네네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위주로 대체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AI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 대체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화처럼 우리가 가게 돼 있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근본적인 고민. 그러면 AI가 우리를 놔둘 것이냐? 네.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과학적인 픽션 드라마나 아니면 소설에서나 다뤘는데 이제는 논픽션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현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AI에게 부여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AI에게 내가 기댈 일과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기대야 될 일,
네.
이걸 지금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돼버리는.
근데 오히려 회사가 곧나 말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곧나 국가가 나 이거를 너무 쉽게 그렇게 가는 분들은 이제 정말 준엄한 도태의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느냐.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이제 올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기업의 임원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곧 오겠지? 우리 후배들은?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죠.
나만 아니면 돼.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전문인부터요.
오늘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네. 지구의 눈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면 인간이 이 지구에서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생각대로만 계속 유지한다면 그럼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뇌를 움직이셔야 되고 지구에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농담으로 이 얘기를 시작했지만 AI가 주는 위협 중에 사실은 예전부터 개인화돼가고 사회 속에 격리화돼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AI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핵개인이라는 단어를 도출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를 좀 설명해드렸거든요. 23년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핵개인 들이 증강되기 시작한 거예요. AI를 통해서. 그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1인 유니콘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1조의 어떤 성취를 낸다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해진 이유가 예전에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훅 불면 쭉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해진 결과들이 이제는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개인의 성취는 증강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사회 규칙이라든지 협업의 시스템이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았으니까 경쟁의 비대칭이 생길 거고 그랬을 때 기존의 거 거대한 조직들이 이제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컨텐츠 중에서 서울자가의 김부장이라는 곳이 있었고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이 두 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네네.
연결을 시키면 서울자가의 김부장님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사회 혼란, 거기 따르는 각자의 어떤 상실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더 나아가서 각자가 다음보다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하는 성취가 오롯이 나올 텐데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다 올라오게 될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김부장 이야기가 나올 때 저 포인트는 정말 그렇다라고 한 것이 소통을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전화도 기피하는 전화포비아 문자로 톡으로 아니면 SNS 쪽지로 소통을 하지 직접 맞대면하는 거는 그냥 전화도 하기 싫어한다.
재밌는 게 나이가 드신 연령층이랑 젊은 분이랑 소통할 때 이런 얘기를 서로 하시더라고요. 아니 문자로 얘기하면 어떡해? 전화로 해야지. 그랬더니 젊은 분들은 이게 정중한 건데요. 어떻게 무례하게 전화를 드리죠? 이때 딱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관심인 게 처음에 접했던 매체로 본인이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서 문자는 나중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마뜩치가 많은 거고 심지어 이것도 있었어요. 청첩장을 카톡으로 주면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예전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청첩장 주는 거 무례라고 많이들 생각해서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굳이 오시겠다는 분들이 자꾸 전화를 주시면 카톡으로 주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나 인식이 다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또 개인 맞춤별로 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문화 지능이 좋은 사람들.
문화 지능.
네.
그러니까 그냥 지능이 좋은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예전에 감성 지능이 좋은 사람은 타인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문화 지능은 뭐냐면 송 작가님은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MC께서는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그럼 이러면 뭡니까? 예전 같으면 원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개인화된 맞춤으로 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 건건히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쌓인 사람들. 문화지능 좋은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을 오히려 인정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안 있는 종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동화시킬 수 있으면 아무도 안 하실까요? 아니요. 더 깊게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일생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게임이라는 건 들어가면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만 하는 게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 문화지능을 올리는 데 게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하는 건 싫어하는데 고스톱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몇 가지의 간단한 규칙으로 집중력 발휘하면 이기는 게 고스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박은 좋아하는데 그런 복잡한 게임 싫어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규칙이 변한다는 게 너무 싫어요.
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은 끊임없이 변화된 규칙 그리고 통일된 원칙을 부정하고 변화된 규칙들을 생산하거든요. 심지어는 개발사나 개발자도 예상을 못했던 네네.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뇌가 대비하고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정해진 규칙대로만 가는 게임은 절대로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규칙이 계속 변하고 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알맞는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네.
그렇죠. 재밌는 건 실제 삶이 그러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죄나 세상이 바뀔 때 여러 가지 인풋이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대한 것이 기술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고민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되면 또 새롭게 바뀌는 규칙들이 올라오잖아요. 뭐 세법부터.
그렇죠.
그럼 대책을 만들죠.
네.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적응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골든룰 하나 가 세상을 만들어놓은 거 아닌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이 그걸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네요. 뭔가가 바뀌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뀔까부터 예측하고 바뀐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아휴 몰라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런 분들은 항상 손해봐요. 네. 아 이런 곳에 뭔가를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게임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지능이 있는 데다가 전체 사회의 우리 접점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50가구 정도 있으니까 아유 이 형은 깍두기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아, 네.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정도까지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MAU가 거의 4억 명이에요. 그럼 그쯤 되면 가장 큰 커뮤니티와 비슷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합집산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와 거기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대책이 지능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어떤 규칙의 적응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저희 딸이 아마 오늘 제가 이 스케줄 다음 스케줄 이렇게 하다 보면 전화가 올 거예요. 아빠 나 영어 숙제도 다 했는데 로블록스 한 시간만 더 넣어주면 안 돼? 패밀리 링크로 한 시간을 넣어주고 뭐 이제 로블록스 같이 이제 어린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역할 게임들이 있어요. 로블록스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게임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회지능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역학관계라든가 아니면 상관관계를 보는 과학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능들에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꽤 많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래서 그런 로블록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워딩이 뭐냐면 이거 아직도 유효한 규칙이야?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네.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 분인데 끊임없이 왜냐면 저는 송 작가님을 30년도 더 전부터 봤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대학원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 가서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거 아직도 유효한 규칙이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꽤 최근까지의 과거에도 송 작가님 같은 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랬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진득한 맛이 없어 저 사람. 사람이. 아. 막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제는 진득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여전히 유효해라는 생각을 진득하게 계속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변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을 진득하게.
그렇죠.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멋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변화가. 전범이고 빠르니까 어제까지 맞았던 게 이제는 아닐 수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진 거고 또 내가 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로봇 같은 경우에 그걸 넘어서 생산자 입장에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들 수도 있죠.
네. 13세 이상 지금 한 3,700만 명 이상 동접이 있었으니까 네. 이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뭘 하고 계시냐면 경량 문명의 생산자를 체험해보고 있는 거예요. 로봇을 벌 수도 있고 내가 만든 티셔츠를 팔 수도 있지만 게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1인 개발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리설 컴퍼니 만들었던 G-Curse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스텝들을 만들어내신 경우였는데 그 개발사의 리설 컴퍼니가 매출이 1,000억 개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1인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로블록스를 봤을 때는 이거를 뭐하러 얘네들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비슷하게 경험해본 적은 있죠. 예전에 스타크래프트가 유즈맵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만든 다른 맵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의 무한 확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이게 간단히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같지만 이 세계는 너무 복잡하구나.
근데 흥미로운 건 그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시작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순수한 어떤 동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우가 좋은 곳이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든 시간에 대가가 좋으면 하겠다는 그런 태도인데 그렇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서요. 하다 보니까 돈이 벌린 케이스라서 그렇죠. 좀 더 본인의 삶에서의 어떤 자신의 비전 내지는 열망에 대한 것들이 더 구체화될 수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재밌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도 그랬고요.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 일 해야 돼. 좋아하는 일 하다가 큰일 난다. 또 그거 만약에 좋아하는 일 쭉 했는데 나중에 안 돼봐. 그거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잘하는 거 해야 돼. 근데 지금의 문명인 이 시대에는 재미있고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더 슬픈 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초등학생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대요. 어른이 네. 어떤 거 좋아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무한도전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만드는 거 좋아한다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구경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PD가 되려면 네. 수능을 잘 봐야 되거든.
방송사의 PD가 되려면.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올리면 되겠네. 찍어서.
네.
잘 되면 당연히 미스터 비스트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학을 잘 못해도 PD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찾고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20대까지는 내가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보다 채널이 2025년 베스트 크리에이터 뭐 이 거기에 이름이 올랐다고. 근데 구경수 중심으로 다 공부 잘하셨어요? 이제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PD가 되시지 않고 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PD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 현대사 쪽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면 그 구경수가 왜 필요했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일이 입사해서 그 업계에 먼저 간 선배들의 뒷수발을 들었던 거죠. 약속도 잡아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복사도 해드리고 심지어는 영업직군 같은 경우는 손빨래까지 김 부장이 나와요.
맞아요. 손빨래.
그 대가로 뭘 얻었느냐? 노하우를 전수받고 뭐 이러면서 10년, 20년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일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런데 AI는 결국은 됐어. 그 사람들 뒷수발 안 해도 돼. 그리고 선배들한테도 준엄하게 알려주는 거죠. 뒷수발 부탁하지 마. 너 그렇게 옆에서 보조하고 너는 그 대가로 그걸 알려주는 건 이제 그만하지 마. 안 해도 돼. 물론 그게 100% 맞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데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을 생략해주는 무언가가 나왔으니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출발이 경량화예요. 왜 그러냐면 네네. 방송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방송 장비가 비쌌고요.
그렇죠.
전국에 지국이 있어야 됐고요. 그렇죠. 전파를 보내야 되니까. 심지어 그 컨텐츠 만들 때도 여러 사람들이 모아야 할 만큼 우리의 고민이 깊어야 될 정도로 자원이 희귀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 계신 몇 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으로 네네. 가능해졌잖아요.
경량화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그러워진 거예요. 그전에는 세계 방송국만 있어야 돼. 우리가 그만큼 자원이 없으니까. 일할 분들은 매우 정예화시켜야 돼. 이런 상태였고 지금은 아무나 시작할 수 있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노하우와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방송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은 굉장히 성공한 분들 중에 나 공대장 출신이야. 혹은 레더 몇 점 출신이야. 나 레저 몇 점 찍어봤어.
슈카님이에요. 슈카님. 공대장 출신.
네. 유명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게임에 정말 몰입하고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 위치까지 올라갔었어. 실제 사회생활에 이런 경험들이 이런 위치가 도움이 될까요?
예전에 한 명문대 공대 교수님 한 분. 분이 저한테 심리학자들은 전체에 물어보신 질문이죠. 다 똑같이 점수 잘 받아서 공부 잘해서 우리 랩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너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 나의 연구 동료나 아니면 프로젝트 동료까지 올라오는데 어떤 애들은 못하고 그냥 낙오되고 튕겨져 나가고 도대체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다. 똑같이 IQ 좋고 똑같이 공부 잘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결국 그분이 찾아낸 답이 꽤 전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하나 놓고 안 풀리는 거 1시간, 2시간 몰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럼 이제 모르는 분들은 수학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몰입에 한두 시간 경험이 있는 애들이 그 뇌가 결국은 풀리지 않는 문제,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버텨내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가더라. 그러니까 게임이 그 몰입에 한두 시간 경험, 아무런 상관없지만
맞아요.
그 경험을 뇌에 탑재시키는 거죠.
저 이 얘기 듣자마자 약간 소름 끼쳤어요. 왕을 공략하기 위해 수십 명이 모여서 다 죽어요. 그리고 다시 트라이해요. 또 다시 트라이해요. 야, 오늘은 실패했으니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서 잡았어요. 결국 그 왕을 잡았어요. 다들 막 열광하죠. 난리가 나요. 근데 저걸 잡는 게 무슨 인생의 통제라고 저렇게 좋아했을까.
돈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러니까. 빵이 나와 떡이 나와.
근데 흥미로운 건 그 과정에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하이라키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연인이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의 상대에 대한 배려, 커뮤니케이션의 역량, 네. 나중에 전리품의 분배 이르기까지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사회적 재능을 배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험은 어느 곳에 가서 쓸 수 있을 텐데 네. 단 전제는 그걸 하신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계속하면
안 됩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왕을 잡으면 전리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수십 명이요. 누구라도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이걸 훔칠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광을 한 다음에 다들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주사위를 굴린다거나 분배를 기다려요.
예전에 사람의 수명이 짧았을 때 그때는 오히려 과거 세대들은 게임을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 규칙을 안 지켰던 게 많아요. 그런데 더 젊어질수록 알죠. 우리 수명이 엄청 길다는 걸. 그래서 한 번 그걸 훔치는 게 한 번 게임할 때는 나한테 도움될 수 있지만 그걸 훔치는 순간 나는 다음 게임의 기회는 없어진다.
그거 다 기록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네, 프로파일을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재밌는 건 이런 형태의 경험을 우리는 예전에 역사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규칙이라든지 징기스칸의 네. 어떤 전리품의 분배 방식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뭐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배울 수 있어요. 네. 그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그렇게 했던 일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시하고 맞아. 거기에 따라서 비판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음반 지금 누구나 다 즐기는 음악들, 만화책, 애니메이션 전 세계적으로 이걸로 얼마나 많은 콘텐츠가 성공을 하고 캐대원 같은 경우만 봐도 애니메이션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이 유명세를 가져갔습니까? 근데 새로운 뭔가 문화가 오면 엄청 적대시하잖아요. AI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게임은요. 지금도 그거 하니까 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런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심지어 게임과학연구원 원장이잖아요.
네네.
동창회를 갔다가 넌 아직도 놀고 있냐.
노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반발심은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거겠죠. 근데 게임은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
두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국은 공부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것만 몰입한 경우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라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도 하나의 건전한 여가이자 새로운 탐색의 과정으로서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MMORPG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 게임들은 그게 하나의 유니버스거든요.
네.
전 세계 친구들과 디스코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있는 건데 심지어 외국어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혹은 가까이 있는 보호자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를.
저는 항상 저한테 아주 뭐 가끔이지만 그런 기회가 있어서 게임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 가정들 혹은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는 게임을 안 해보면 그건 정말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꼭 자녀가 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네. 예.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경험해봐야 아, 아이들이 왜 저녁 먹으라고 하면 잠깐만 이라고 하는지를 해봐야 알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내가 지금 나 저녁 먹겠습니다. 종료 하고 나가면 우리 커뮤니티 망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러니까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나와. 끄고 나와. 너 앞으로 이제 핸드폰 못하게 이래버리니까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정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공부 얼마나 하면 게임 얼만큼 주면 좋을까요? 공부 1시간 하면 게임 1시간 혹은 공부 2시간 하면 게임 1시간 그렇죠. 어떻게 해주면 그래 우리 아이는 너무 몰입하지 않아 괜찮아 이럴까요?
저 가끔 저의 신혼초월을 떠올려 보는데 제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집안 청소 2시간 도와주면 게임 3시간 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집안 청소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공부하면 이런 하는 순간 공부가 싫어지는 거죠.
뼈 맞는 느낌이야. 우리 딸한테 맨날 그러는데.
게임을 하는 조건으로 공부하는 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아 게임과 가장 동떨어진 게 공부가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자 게임 많이 했으니까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말고 게임 많이 했으니까 쉬어. 왜냐면 노동했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하면 뭐 공부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게임과 공부를 동일시했어요. 야 그렇게 어려운 게임을 했는데 너 어떻게 물도 안 먹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게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사실 게임할 때 사람들 표정 보면 중노동을 하고 있죠.
맞아. 게임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시간 공부하면 1시간 게임할 수 있게 해줄게. 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2시간 공부해까지만 얘기해요. 아.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말고는 그거는 내 아이의 선택권이에요. 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제발 게임을 무언가에 거래하는 속으로 삼지 말고 아. 게임을 주인공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 공부하길 원하면 그냥 2시간 공부를 하는 데까지만 얘기를 하시라. 그다음에 아이가 말씀하셨죠. 게임을 하는 건 좋은데 게임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항상 그 결론까지도 부모님이 입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을 딱 자르세요. 앞에 부분만 얘기하시고 아유. 뒷말을.
공부 2시간 하고 알아서 해.
그쵸. 그게 오히려 여운 있는 얘기고 그러면 조금 더 아이는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그 안에 게임이 하나씩 들어가고 또 다른 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여백 없는 대화가 되게 안 좋아요.
정말 쇼츠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야외에서 친구들과 피구를 한다든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는 건 어떤 거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게임적 경험은 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게임적 경험. 그게 도박을 할 때랑 완전히 다른 하나가 있죠. 5강 떴어. 어떻게? 질문 성립이 안 돼요. 쓰리고에 피박 씌웠어 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아. 근데 게임은 하나하나 다 얘기하죠. 네. 왜냐?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 왕을 붙잡고 제국을 건설하고 미션 클리어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거기로 갔느냐. 심지어 게임에서 또 우리는 남은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나와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걸 배우고요. 심지어 내가 매번 같은 결과에 도달하도 전혀 다른 과정을 매번 경험한다. 이걸 심리학자들이 바로 뭐냐면 목적지향적이 아니라 여정지향적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목적지향적이면 오래 못 버텨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가 친구랑 둘이 여행을 갔는데 극제이에요, 제 친구는. 저는 피예요. 막 써놓은 거를 보내줘요, 계속. 알았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해. 난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면 돼. 네가 확인을 하라고. 확인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얘기하라고. 막. 알았어. 그러면 제이는 목적지향적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피인 친구의 반응은 또 여정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분이 또 우정을 잘 쌓으셔서 20년, 30년 후에 또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되셨을 때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대월 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정이 또 여정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AI는 아무리 우리가 너 그 답을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봐도 AI에게 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AI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한테는 여정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부산을 가지만 그렇죠. 그 부산을 갈 때 대전을 들려서 가든 아니면 뭐 오송역에서 잠시 내렸다 가든 아니면 차창 풍경으로 어디를 보다 가든 아니면 ITX를 타고 가든 SRT를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다 다른 게 인간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목적을 향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긴밀하게 가는 게 중요했던 그건 오히려 AI한테 주고 게임적인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 여정 하나하나가 다 존중받고 개인차 그리고 또 각 개인의 경험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것도 소비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취향과 조예가 뜹니다.
그렇지. 근데 저 게이머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스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토리 좀 보세요. 목적지향적이 되면 안 돼요. 스킵 안 돼. 이거 맨날 다운 버튼 누르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이 이후에 지적 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네, 네. 왜 우리 예전에 또 그 아주 옛날, 정말 옛날 게임 얘기해볼까요? 저희가 20대 때 했던 삼국지 게임 중에 기계어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래서 유비부터 내가 관우 장비의 능력치를 전부 다 100점 만점을 100으로 만들고 풀로 만들어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방법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 삼국지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 순간 재미 없어져요.
재미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치트키를 찾아가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근데 그게 내 삶과 내 삶의 사회에서 그게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게 무망감이에요. 얼마나 그게 재미없게 살아있어요.
핵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는 덕후들이 오히려 훨씬 인정을 받는 세상이에요.
드디어.
사실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게임도 그냥 그거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국이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산업까지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K 써있는 그런 K 드라마, K 무비 전부 다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가장 큰 매출은 지금까지 게임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좀 부끄러워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우리 학부모들 마음속에 게임이 좀 어두운 것처럼 인식되는 바람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게임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리를 좋아하는 건 영화건 드라마건 게임이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우리는 잘 만드는 지역이고 그걸 기반으로 더 많은 성취를 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더 큰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멋진 나라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AI로 만드는 게임들, AI로 활용한 것들도 많이 발전해 나갈 것인데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저희 뭐 앞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라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갈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게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스토리텔러 찾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랬더니 예전에는 개발, 그 다음에 디자인 이쪽에 어떤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업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큰 준비를 했었대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1인 영화가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AI 영화제에는 출품작이 1000편이 넘었어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좋은 스토리예요. 만드는 건 쉬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각자의 스토리를 어떻게 잘 끌어내고 정돈하고 이거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조화시킬 거냐 이제 이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오래 걸릴 생각이고 오래 걸릴 일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불안해지냐면 쉽게 답이 안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쉽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불안을 특히 유난히 많이 하느냐. 쉽게 답을 내는 애들이 우등생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네, 딱 보면 네. 이거 루트 2.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쉽게 답을 빨리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우등생이었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와서 출세하고 시험 성적 좋으니까. 근데 이미 그런 시대가 갔어요. 그래서 답을 빨리 찾는 게 아니라 이거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고 매번 고민해야 되는 거고 여러 번 고민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이미 이제 AI는 왜? 그걸 다 해버리니까 반대편을.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일이고 오래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답도 여러 개 생각해보는 가지고 계속 비교해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입할 수 있었던 경험이 어디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아까 이제 수학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fMRI 같은 거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뇌를 찍잖아요. 그러면 3차 방정식 잘 풀죠. 뇌를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이 바로 뭐냐 몰입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걸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반복해서 계속 그거를 연습했던 게 이제는 뇌를 안 써도 되는 상태까지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12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도달해야 되는 순간이 뇌를 안 쓰는 순간에 도달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될수록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 쓰다가 계속 쓰고 답이 없구나 계속 돌아다녀 보고 헤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입시 제도라는 것이 오히려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오히려 게임에서 보고 있고 혹은 게임처럼 새로 등장한 기존의 단편적인 것들이 합쳐진 형태에서 찾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거지만 처음에 뮤지컬이 나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했대잖아요. 이해하는 거. 이게 오페라야, 오케스트라야, 연극이야, 음악회야.
그쵸? 듣다 보니까 이래서 뮤지컬에 쉬는 시간이 있구나. 이걸 전 쉬는 시간에 느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 그 뮤지컬을 유난히 좋아했던 각 분야 연극 배우 중에서도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일반 악기 연주자 중에서도 유난히 뮤지컬 음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가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답이 안 나와도 오랫동안 몰입해보고 그 다음에 쉽게 결론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로만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벌써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최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런 현대사회에 입각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연주는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도 창조적이에요. 창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매번 연주를 그때마다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악보에 충실한 또 그런 엄청난 연주들과는 또 다른 그런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흥미로워요. 제가 지난번에 쓴 책에서 그 얘기했었거든요. 수능성과 근면성이 지금까지 굉장히 소중한 덕목이었는데 이제 아닐 것 같다. 이유가 아침에 9시에 와, 6시에 가, 이걸 해라. 기계라는 것들은 자동화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동화돼 버리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창업이 쉬워진 게 예전보다 경량화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바로 나온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의 굉장한 수준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가 않고 입사했구나 이런 일을 해라는 분들과 격차가 커질 거라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걸 요새 얕은 수준의 근면성을 가장 경계하는 피상적인 끈기가 제일 이제부터는 쓸모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덕목이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 안 하고 성실했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월요일날 애국조회 하던
거. 애국조회 하죠. 그때 교장 선생님 얘기하실 때 항상 이렇게
아침에 나도 음악이 뭐였냐면 새벽종이 울렸네였어요.
아, 진짜 교장 선생님 얘기하실 때 그처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근데 그걸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근데 그건 몰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두렵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 오늘도 고민해보고 내일도 고민해보고 답은 쉽게 안 나올 거야. 뭐 계속해서 고민해보지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오히려 핵심적인.
이제는 그 덕목이 필요하게 될 거다.
오히려
필요하게 될 거다. 이유가 루틴하게 되는 것들은 에이전트화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만 남게 될 거예요.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도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시대 새롭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해 나가는 것에 적응하는 것도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의 경험, 다양한 콘텐츠의 경험, 어떤 콘텐츠든 단순하게 근면하게 성실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로 한번 뭔가에 도전해본다면 여러분들도 이 AI 시대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